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나눠드린 지난 주일날 나눠드린 유인물 갖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시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체 아웃라인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전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떤 건지 계속 한번 잘 봐주시면 좋고요. 화면 보이시나요? 아, 예. 제 얼굴보다 화면이 보이는 게 좀 더 낫죠. 그 유인물 갖고 계시면 유인물 보면 첫 번째 특징, 주요 특징들이 바울이 이게 더디오라는 비서를 받아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 이름이 나오고 더디오를 쓰게 했다라는 얘기하고 그 뒤에 더디오의 인사들을 접붙이는 것을 허락했던 거죠. 이게 지금 그런 내용으로 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를 어디서 썼을까요? 보이시잖아요. 고린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고린도 후서에서 내가 너희의 세 번째 너희를 방문하겠다. 그렇죠? 그 세 번째 방문하는 이 바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마케도니아에서 만나서 그들을 회개했다는 내용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썼잖아요. 거기서 써서 보내면서 들려서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바울도 다시 한번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회개했더니 정말 잘했구나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얼마나 큰 구원을 받고 있는지를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지금 고린도를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의 끝나갈 무렵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갈 무렵이긴 하죠. 이제 그래서 고린도를 방문해서 약 3차 방문해서 약 8개월 정도 있는 기간 동안에 이 로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로마서 내용이 굉장히 복음에 대한 선명성과 복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 원숙한 서신서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많이들 아시고 로마서를 설교하신 많은 분들도 굉장히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번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알기 위해서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쓰고 있는 그 상황을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겠죠.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고린도 성도들을 사랑했던 그 바울의 마음들, 그를 그 문제들과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받고 너희가 네가 진짜 그렇게 말도 못하고 하는데 제대로 가르치긴 하느냐 그런 아픔들, 문제와 아픔들을 많은 경험하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이겨내가는 과정에서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으로 성장해 가는 그 원숙함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다시 쓰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굉장히 원숙한 서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따라서 이 교회의 아픔을 통해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교회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받게 되는 로마 교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리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나가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와 뭐 이런 회복의 내용과 이런 정말 삶의 깊이까지도 다 아우르고 있는 원숙한 신앙의 복음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서신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수신인은 1장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그래서 수신인이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로마를 방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까지는 방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이 어디서 죽었을까요? 로마에서 죽었죠. 어떻게 로마를 갔을까요?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체포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체포돼서 포로로 잡혀가요. 내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이 나의 모든 것들을 황제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어 가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있죠. 그걸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러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이 네개 서신이 옥중서신이죠. 그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들입니다. 로마에 갔어요. 죄인으로 간 거죠. 로마에서 잠깐 풀려나면서도 또 복음을 전했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역사가들은 얘기할 때 원래 얘기했던 스페인까지도 서반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서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었다. 그런 낭설이 있긴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정확하게 다 알지 못하죠. 나중에 우리 천국에 가서 바울 만나면 물어보도록 하고요. 그거는. 어쨌든 지금 바울은 그런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바울이 왜이 로마서를 기록한 주제가 뭐지? 목적이 어디냐면 1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5절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왜 복음 로마서를 썼다고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거를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의 모든 아픔과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이 바로 이 복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자기가 마음이 찢어지고 자기 스스로도 아파하고 함께 또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 때문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구나라는 이 복음의 확신이 넘치는 가운데서 로마 교인들에게도 복음이 이 확신이 넘치게 되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이래로 모든 교회에는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 교회에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좀 있겠죠. 그럼 우리는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 문제가 있는 데 있어서 문제와 아픔들이 있을 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아유, 내가 더러운 걸안 보고 내가 그냥 고개를 한번 틀고 내가 참아버리지 뭐. 아니면 내가 이만큼 양보할 테니까 당신도 이만큼 양보하셔. 서로 내고해서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으니까 그냥 참고 넘어갑시다. 아, 인간이 다 죄인인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모른 척 그냥 눈 감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결하려고 많이들 하죠. 그런데 제가 이 복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울도 그렇고 로마 교인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들이 무엇으로 회복된 거예요? 결국은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중에 같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함께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나를 성도답게 만들어 가는지 알아가길 원합니다. 서로 그래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서로 위로받고 서로를 세워주기 위해서 짐을 져주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바울도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나타났고, 교회가 뭘로 시작되어 있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제일 잘 보여준 것이 바로 14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15절은 읽었으니까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장 16절과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처음에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인사가 나오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장 15절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4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직 의인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오직. 믿음 말고 다른 어떤 것도 갖다가 붙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지하게 노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자신 때문에 엄청 고민이 되는 거죠.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율법을 주셔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과연 만족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죠. 그래서 자기가 열심을 다하면 할수록 안 된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까지 갔느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내가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싶었었죠. 그때 다가온 내용이 바로 이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 루터는 수도승이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이미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던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하박국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그때, 하지만 자기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자기 힘으로 될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 이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신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여겨지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 내가 한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의를 이룬다는 게 뭐예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완성하신 그 모든 것을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내 자신이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출발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1장 18절부터 이제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진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진노.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통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냐면, 보통은 마음씨 좋은 뭐 할아버지, 모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그래서 우리가 뭘 해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시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들여 주시잖아요. 다 은혜로 받아들여 주시는 마음씨 좋은 산 할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받아들여 주시죠.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요?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됐냐?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받아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먼저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사랑해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값을 치러야 할 만큼의 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만 하나요? 그러실 이유는 전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도 모든 것을 만족하시고 스스로도 충족하시고 스스로도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왜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존귀와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것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창조로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인간이 거부했죠. 최초의 아담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부하고 나와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텐데 교도소에 가면 죄진 사람들이 많죠. 죄 때문에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갇혀 있으면서 왜 우리를 못 나가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창살 있게 해놓고 왜 우리를 이것밖에 안 되느냐? 나는 왜 피자 못 시켜 먹느냐? 나에게 왜 인터넷을 안 주느냐?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가능한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죄를 져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그 죄값을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싫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배반하고 나왔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고 나와서 하나님 왜 하나님 세상을 이따위로 운영하시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힐문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도 당연한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쭉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 그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그 값을 치러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 죄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데 얼마만큼 싫어하세요? 독생자 예수가 죽어야 할 만큼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죽이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죄에 대한 심판이 그만큼 무섭고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18절부터 얘기하고 23절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1장 24절부터 3장 20절까지 우리 인간의 모습이 어떤가,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것을 쭉 설명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제 1장 24절부터 인간이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처음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쭉 설명하죠.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뭘 가지고 설명하느냐?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1장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1장 28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 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지 얘기하는 거죠. 나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 우리가 바로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전에 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있던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있던 신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우리끼리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성경을 아무리 100번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로 가르쳐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시작을 바울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 이거,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우리 상태가 진노에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게 하죠.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2장 29절까지 쭉, 2장까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2장 전체에서 뭘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방인보다 낫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가 지금 율법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율법으로 뭐 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결과는요?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 모든 인류에 대해서 3장 20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기록된 바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형광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모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이 모든 내용들이 구약에 있는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다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을 그러면 시편에서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시편을 읽을 때 결국은 뭐예요? 그 내용이 다 우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나쁜 사람들, 뭐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수르, 뭐 바벨론 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 바로 내가 그렇게 나쁜 인간이었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왕이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왕국들 모습들,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다 치우쳐 하나님께 섬기지 못하는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받기에 마땅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안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를 바울은 3장 21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1절 한국 성경에는 제가 아쉽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but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그러나가 빠졌죠. 왜? 이탓까지 얘기했던 모든 그 내용과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 이때까지 율법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것에서 율법 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누굴까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 구원의 방법을 이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쭉 설명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냐면,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무엇, 가로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일까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루신 그 구원이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는 거예요? 1장 17절에서 값없이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성도란 말이죠. 이걸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이신 칭의라고 일컫게 되는 거죠. 우리의 공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그래도 믿었다. 믿었다. 내 행위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가 된단 말이죠. 이 여기서 얘기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이루신 그 일들,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것, 나에게 덮어씌워졌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과연 그러면 흔들릴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혹시 잘못된 게 있나요? 변경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완전하시고 완벽하게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바뀌거나 변경되거나 없어지거나 약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게 나중에 이제 9장 가서 우리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속 논증해 가면서 끝까지 가는 거죠. 처음에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는 될 수 없다. 우리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얘기한 다음에 4장 25절까지 쭉 얘기하고 나서 5장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의라는 것. 칭의와 교회에 대해서 5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칭의와 칭의의 교회를 5장 1절로 가볼까요?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절에서 뭐라 그러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칭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화목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일은 아까 읽었던 3장에서 읽었던 수군수군 되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하나님의 거역하는 사람 내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다 두시고 하나님 앞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뭘 보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죠. 아직도 안 부족하세요? 다 잘하세요? 이럴 때 고개를 약간 숙여주시는 흉내를 내셔야지 제가 힘을 내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지 않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했지만 제대로 못하고 마음속에 또 이 욱하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또 게으르지는 마음이 있거나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제대로 말씀도 보지 못하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온전히 다 이루셨잖아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들이 된 거죠. 아니 우리가 뭘 잘한 게 있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닌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뻐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가 뭘 영광을 돌릴 게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먹칠 안 하면 다행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돌리셨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지만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5장에서는 화평을 누리는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교회라고 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교회로 우리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오리 문답 1번이 뭐예요? 인간이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내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부족하죠.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물론 연약하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이 기도가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성도?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는 성도요? 매일매일 괴로워만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단 말이죠. 괴로운 문제들은 있어요. 하지만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거나 낙심하거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일어나서 한 걸음을 더 내딛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3절과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봅시다. 3절과 5장, 3절과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뭐라고요? 환난을 기뻐한대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당장은 F학점 같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정말로 낙제점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A+, 100점 맞은 인생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속에서도 환난을 이기고 와야지, 환난 때문에 얻는 무슨 교훈들, 아, 아픔을 주지만 우리는 그 아픔 속에서도 교훈을 얻어내고 거기서 무언가를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얘기하는 환난 그 자체가 뭐라 그래요? 기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함께 참여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까지도 순종하셨고 그 십자가의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부활로 승리하게끔 해주셨으니까 그 승리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난이 곧 기쁨이 되는 거죠. 환난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겨내야지만이, 끝나야지만이, 승리해야지만이 기쁜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기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6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여기까지만 볼게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자, 우리 6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봅시다. 6장 1절부터 5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죽은 자, 십자가의 죽은 자와 같이 연합하였으면 부활과 함께도 연합하여졌다는 말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6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뭐가 시작된 거예요? 이 죄와 이제 싸움이, 전쟁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죄로부터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려는 그 삶이 시작된 것이 성도란 말이죠. 왜?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내라. 우리가 이제 의의 종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내 스스로 왕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그리스도의 의가 내 삶에서도 드러나기를 나는 전적으로 원하는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종이에요. 여러분이 의를 만들어내서 내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내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나도 경험하고 알아가고 더 깊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지고 싶으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 싸움, 이 삶을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 고백이 없죠? 우리는 뭔가 잘하고 그런 고백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죠. 매일매일 죄짓는 것을 밥 먹듯이 하던 우리였는데 그 죄와 정말 피가 터지는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 왜 고민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겠어요? 하나님께 왜 매달리는 부분이 없겠어요? 그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서 그 의의 종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나왔다면 앞으로 이제 7장부터는 율법,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성령의 법이 그럼 무언가? 그 다음에 9장부터는 언약과 언약은 어떤 내용인가? 그 다음에 11장부터, 정확하게는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 이 교회의 삶,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러므로 라는 것으로 시작해서 11장부터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16장에서 인사와 찬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뒷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까지 끝냈어요. 금방 가죠?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제 7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우리 7장부터 나갈 테니까 7장 이후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서, 지금은 막 빨리빨리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읽고 미리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네. 그렇다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놀라운 내용들을 로마에, 아직 보지 못한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비록 실패하고 오늘도 비록 내 욕심 때문에 내 정욕 때문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이는 나의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옷 입혀졌다는 것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큰 환난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내일의 인생, 앞으로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